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에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지금껏 살아왔었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그 율법을 온전케 그들이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고요, 그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속죄함을 받는 방법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의 세상에 대해서도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것들도 사실 부인해야지 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와도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전에 생활하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단지 불편하고 좀 힘든 정도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세상과 등질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도 달리 생각하며 지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의식들을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해진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죄의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처지였다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치였다면, 만약에 내가 믿는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새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그 언약의 백성,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가질 때마다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참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끝끝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그렇게 다가와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소망을 온전케 하는 것, 여기에 참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초보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완전하게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완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완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도의 초보의 모습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위쪽에 보면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보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더 가까우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가까움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여전히 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1절 12절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뭔가 해야지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지런해야지 되고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그 약속의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지런을 낸다거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내실 텐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할 생각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곰곰이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 생각이 왜 내 안에서 생겨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굳이 해야지 되는가라는 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일의 결과가 나한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실 건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다 하실 건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지 되는가라는 생각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을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누구에게 감당케 하셨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애써서 수고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나서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틀린 거예요.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15절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만 보면 아 아브라함이 끝까지 오래 참아가지고 약속을 받은 것이구나 복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맹세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걸 오래 참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참고 인내해서 복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애썼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도 도저히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 100세 되었을 때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것을 오래 참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오래 참았다라는 이 인내라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꾹 참고 내가 잘 버텨야지 이런 걸 인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실패도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시간, 그것을 성경은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가 사실 별거 없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참는 것 같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알게 된 그것을 통해서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갑절의 복은 두 배를 받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참된 복을 이제 욥이 알게 되었고 그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이 안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참 복받은 자로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지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으로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지 되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 앞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잘 따르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을 끝끝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이건 뭐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쳤던 그 행위까지를 사실은 다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 개의 문장만 비교해 놓고 보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문장만을 볼 것이 아니고 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바치는 행위 이것이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야고보 사도의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로 그가 믿음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증거한 것이다가 바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말의 의미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믿음을 증거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했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지금 두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서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그 뜻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두고 맹세하셨고 그리고 그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이걸 분명하게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보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도 조금 부족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 분명히 이루어내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가 아니고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게 나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존재인가를 더 깨닫게 되고 더 고백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불가능을 고백하게 되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나아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안에 있어서 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무엇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 자랑으로 절대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랑으로 내어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것을 할 수도 없는 자인데,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는 형제자매를 섬기지도 못하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섬기지도 못하는 자인데,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만 오롯이 자랑하게 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히려 막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지만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왜죠? 그 이삭 자체를 이미 죽음 가운데서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를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게 될 줄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러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맹세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그러한 내 자신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자가,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성도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로 만드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저것을 지켜서 이루어내야지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좌절하고, 그것을 지켜내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저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로 이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가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내가 이제 저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도전되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도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을 정말 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고 그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난 자유롭고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열심 내지 않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안에 저것을 향한 열심이 없습니까? 저것을 찾고자, 저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왜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들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자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멈추고 쉬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가야지, 내 힘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믿음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구나,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소유해서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는 이 길에 절대 멈춤이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내가 거룩한 도구로 쓰여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이 소망, 그래서 우리를 안위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닻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다시 어떤 거예요? 그 배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견고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내리는 것이 배의 닻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닻이 올바르게 내려지게 되면,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닻이 내려지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영혼의 닻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예배 말씀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죠?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멜기세덱은 어떤 모습으로 일했죠? 오히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그게 멜기세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자기 자신이 포도주와 떡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 이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복 주면서, 이 승리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 나의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 것이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10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장 좋은 걸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의미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평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시고 그것뿐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위치에 계시면서 우리를 품고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와 평강 되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영혼의 닻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내 힘,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길을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후반부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간 그 길을 누가 인도했는가?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그 모든 삶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임을 발견하셔야지 돼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닻 같으신 온전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참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들 이루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